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 결핍이라고 하는 것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결핍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결핍이 결국 우리를 변화의 자리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게 부족한 것, 내게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장점으로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없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삶이 불행해지고 삶 가운데의 단점과 약점에만 매몰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 내게 지금 있는 부재함, 또 공허감, 결핍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예방주사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요, 면역력을 증진시켜주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청년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과 만남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곤 하는데요, 과거에 한 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부 잘한다는 그 대학생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 S대 앞에서 사역하는, 신림역 주변에서 사역하는 청년 목사님 한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좀 특수하다고 해요. 청년 공동체가 한 200명 정도 출석하는데 그 중에 반절이 다 그 S대를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공동체에 많은 학생들이 이제 출석 중인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공동체에 있는 그 청년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것을 상담해 주느라 매일매일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런 거예요.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 대학에 이제 입학해서 삶을 잘 살아갈 것만 같은, 누구나 보면 부러워하는 자리인데요, 실제로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뭐냐, 같은 과에 있는 다른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또 그러면서 열등의식을 느끼면서요, 즐거움과 기쁨을 상실하고 오히려 우울증에 걸려있고 큰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1등은 행복하지 않다. 왜냐면요, 자신의 인생의 결핍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면역력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요, 반대로 꼴찌는요, 언제나 행복할 수 있어요. 왜요? 조금만 열심히 노력하면 한 발 한 발 나갈 수 있잖아요. 반에서 꼴찌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조금만 노력하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방향들이 있잖아요. 꼭 없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결핍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 신앙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으로 도약하고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신앙 가운데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단지 평온한 내 삶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축하할 일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에 이 신앙의 자리에서 고분분투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영적 공허감과 어떻게 보면 이 갈급함과 결핍함을 한번 느꼈을 때요, 내 신앙은 쭉쭉 자라는 그런 또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3절 보면 예수님이 계셨던 자리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경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없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고 포도주가 없는 곳, 결핍한 곳, 부재한 곳, 그곳에서 오늘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뤄집니다. 결핍 때문에 두려웠고 떨렸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었지만 오히려 그 자리가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놀라운 터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변화의 시작이 어떻게 보면 이 결핍 가운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여기 말씀 시작하는 걸 보면요, 2장 1절 시작인데요,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디로부터 지금 사흘이 지나갔는가? 오늘 1절, 그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세요.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시죠?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물 세례를 받으시죠. 그런데 그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 세례를 받는 것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지 지금 사흘이 지난 거예요. 정말 초기이죠. 그래서 오늘 이 2장 1절의 말씀 이 시작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그 기적의 첫 번째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통틀으면 35개의 기적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먼저 나타났었던 기적, 그것을 이 요한복음에서만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을 오늘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아주 자그마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에서 혼례의 초청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 있었고요, 또 그의 제자들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다 세워진 건 아니고 한 다섯 명 정도의 제자가 지금 세워진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가나 혼례 잔치집에 초청받아서 머물고 계시던 상태라는 것이죠. 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약 7일 정도 진행되게 됩니다. 이 결혼식을 통하여서 축제가 일어나고 잔치가 일어나고 그 마을이 아주 흥겨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요,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이 축제의 자리에, 이 마을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한 가지 결핍, 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3절이에요.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포도주는요, 당시 결혼식에 있어서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그런 하나의 음료입니다. 그 잔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말이 될 수 없는 일이에요. 마치 이 결혼식은 저주받은 것과 같고 이 결혼식을 취소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쁨의 자리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얼마나 큰 당황함이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의 어머니가 갑자기 예수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떨어진 포도주를 듣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고민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늘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냉담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요, 이렇게 여자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사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것은요,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요,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도움을 청했다는 것은 이미 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치에 서게 된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움을 청한 거였습니다.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간구함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게 보면 너무 냉담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자여 하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여라고 하는 부분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당시에는 이 여자여라고 하는 부분이 상대를 굉장히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을 존칭하는 그런 존칭어에 해당이 됐습니다. 마치 프랑스어에서 마담이라고 하면은 상대편 여성을 남성이 존칭하며 높여 부를 때 부르는 것처럼 이 히브리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아무리 존경하는 이런 호칭이라 할지라도 이 유대 사회에서, 유대 관습에서 아들이 어머니를 부를 때 여자여라고 부르는 법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하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예수님도 더 이상 내가 육신의 어머니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해야 됐었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이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할 때 이 상관은요 결국 믿음의 테스트와 동일합니다. 왜 이 문제를 나에게 가지고 오는 것이죠? 이 믿음을, 이 문제를 통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이죠?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기적은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요 우리의 적극적인 믿음이 때로는 방해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수동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너무나 액티브한 믿음으로 나가는 것보다 때로는 우리가 패시브하게 수동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액티브한 믿음은 내가 주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그것을 응답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결단이 있는 것인데, 이 패시브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자세가 되기 때문이죠.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하며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점검하신 겁니다.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며 또 이것이 제가 지금 내가 이루어야 할 때인 것이냐, 그것을 다시 한번 이 마리아에게 점검시킨 것입니다. 그때 이 어머니 마리아는요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요 그 자리에서 좌절하거나 그 말씀 가운데 뒷걸음질 치지 않고요 오히려 그 주변에 있던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너희는 그대로 하라. 이 마리아 안에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들어주셔야죠 하고 또 들어주시지 않으면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주님이 하시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것을 다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는요 말씀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간직하고 또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었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할지니라. 그런데 그 말씀대로 처녀였고 남자를 알지 못했던 마리아가 그 말씀을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바로 마리아는 내게 온 말씀을요 그대로 간직했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만 행하라고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이 필요해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경험, 그것이 작은 경험일지라도 그 경험을 통해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됨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액션을 취하시는가, 오늘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예수님이 주변을 둘러보시니까요 거기에 큰 항아리가 있었더라고 해요. 정결 예식에 따라 쓰이는 돌 항아리 여섯 개가 있었는데, 유대 관습은 항상 집에 들어가면 부정한 것을 씻어내고 또 먼지를 씻어내기 위해서 정결 규례에 따라서 돌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의 사이즈는 20갤론에서 약 30갤론 정도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러면 20갤론이면 75리터짜리고 또 30갤론이면 110리터짜리예요. 그러니까 돌 항아리가 굉장히 큰 돌 항아리입니다. 약 평균 한 100리터짜리, 그러니까 100리터짜리 6개의 항아리가 큰 것이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요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사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물들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인들을 보면요, 오늘 말씀 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 물을 어디까지 채웠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귀까지 채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뚜껑에 꽉 찰 때까지, 충만해서 넘치기 직전까지 물을 가득 채웠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필드 업 했다, 완전히 꽉 채웠다라고, 부족함 없이 채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말은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완벽한 순종, 100% 순종하는 것. 만약에 여기에 있는 종들이 한다고 하고 여기에 물을 왜 채워야 되냐 하고 그냥 빈둥빈둥 놀았을 수도 있고, 물 한 반절 정도만 채우고도 다 채웠다라고 할 수 있는데, 100리터짜리 돌 항아리 6개를 아귀까지 끝까지 다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는 척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순종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순종했을 때요, 이제 예수님께서 다음 지시를 주십니다. 이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 종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아귀까지 채우는 것은 그냥 개인적인 일이니까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좀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종들을 다스리고 있는 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축제를 다 주관하고 있는 바로 연회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래요. 아유, 이러다가 어디 정말 딱이 맞을 일 있습니까? 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까? 그런데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종들이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고 의심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준다라는 것이죠. 내 윗사람에게, 내가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그 물을 떠다 주었다라는 것. 이 하인들은요,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반응했다라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이 9절,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보니까요, 변화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어요. 연회장은 전혀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좋은 포도주를 떠왔다라는 것만 알아요. 그런데 물 떠온 하인들은 이게 어떤 일인지 알았던 거죠. 여러분, 과연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갔을 때 언제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그거를 떠서 걸어서 가는 동안일까요? 아니면 연회장이 받아들였을 때일까요? 아니면 그걸 마시려고 했을 때일까요?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포도주로 이 변해버린 물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연회장은요, 이 술을 보면서 굉장히 좋은 술이라고 감탄했어요. 여러분, 보통 술집에 가면은, 바에 가면은 사람들이 진탕 술 마실 때까지는 좋은 술, 가격에 맞는 술 내주다가 이제 술 취하고 나면 술을 분별할 수 없게 되면 물탄 술을 줘서 가격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연회장은 신기하는 거예요. 이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당시도 똑같거든요.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엔 낮은 것을 내는데 지금까지 이 좋은 포도주를 왜 두고 있었느냐, 이게 어디서 났냐라고 하는 거죠. 이 연회장은 이 포도주를 감별하는 아주 전문가였는데 그 포도주를 보니까 향이 좋고 빛이 좋고 굉장히 좋아 보이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었지만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가 진정한 변화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신 게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말씀만 주십니다. 물을 채워라, 이 물을 떠라, 이 물을 가져다 주라. 이것을 행한 사람은 누구냐? 다 하인이었죠. 종이었죠.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변화의 기적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이 하인들에게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연회장에게 이 물을 떠다 주다가 이러다 나 잘리는 건 아닌가? 내가 이 삶의 자리에서 신앙적으로 반응하는 것 어리석은 것 아닌가? 괜히 내가 직장 생활하다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 더 손해보고 불이익 볼 것 같아서 이것은 좀 잠잠해야 하지 않을까? 굉장히 회사 테이블에 내 책상에 성경책 하나, 십자가 하나, 말씀 한 구절도 놓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압박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하인은 자신의 윗사람에게 그냥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게 되면 이 하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순종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고 싶어 하실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 너무나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세상은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그것이 교묘하게 속이는 것이 되고 끝은 결말은 항상 좋지 않은 것으로 다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 때로는 결핍처럼 보여요. 좋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결핍은 축복을 가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나가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왠지 부족할 것 같고 뭔가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더 좋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볼 때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셨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성경은 이 사건을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요 단순한 기적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기적을 나타낼 때 표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헬라어로는 세메이온,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죠? 사인은 뭔가를 지시하고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외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이 어떻게 됐다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는가? 왜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길 원하시기 때문이란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왕 예수님이 공생에서 첫 사역 시작하시는데 좀 더 글로벌하게 좀 더 큰 스케일로 좀 기적을 행하셨으면 어땠을까? 마치 포도주의 원산지 나라 이 프랑스로, 프랑스에서 그 라인강변 전체를 포도주로 물들인다던가, 아니면 최소한 여기 근처 시청에 그 청계천에 전체 물을 다 포도주로 변화시켜버리면, 그 물을 맹물을 포도주로 다 변화시켜버리면, 야 예수님 진짜 대단한 분이다, 매스컴에서 다 촬영 나오고 인터뷰 잡으려고 하고 각지에서 다 초청해서 모셔서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다 듣고 싶어 할 건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소소하게 작은 마을 갈릴리 가나에서 왜 이 작은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셨던 것일까? 우리는 그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 영적인 의미를 주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에 깨우침이 있기 위해서요. 이 사실 이 물의 화학 방정식을 제가 찾아보면 H2O죠.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포도주는 이 화학 방정식이 어떻게 되느냐? C2H5OH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결코 물은 자연적으로 포도주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성하고 있는 이 원소가 다르기 때문에 자연적 맹물은 결코 포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죠? 이 불가능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 표적을 오늘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대입시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는 도무지 변화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을 떠난 악한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내 삶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맹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던 그 어떤 심령일지라도 이렇게 포도주와 같이 빛이 있는 정말 무색무취 아무것도 없었던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영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작은 갈릴리 가나에서 왜 혼인잔치에 참여하셨으며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싶었는가? 그것은 우리에게도요 동일하게 변화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면 누구든지 다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예요.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공동체와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삶의 일터 가운데요 이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이 포도주의 기적이 있을 수 있었던 건요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집에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또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또 내 주변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기적의 통로로 또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영락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